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단일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이 세상 피조물들은 그 존재하는 방식이 의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적 존재이시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시는 늘 항상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시면서도 우리처럼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쇠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존재와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무한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무한성. 이것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무한이라는 말 자체는 말이 되지만 사실은 이 무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무한한 것을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말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글을 발견했는데 좀 무한이 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좋은 문구라고 여기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양 없이 양이 있죠. 양이 많다 할 때 양 없이 무한하고 거대하며 질 없이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우며 운동 없는 행위이고 정렬 없이 자비로우며 위치 없이 어디에나 임재하고 시간 없이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처음과 최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무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무한은 이렇다 이렇게 사실은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이 아닌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사실은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존성, 그 다음에 불변성, 그 다음에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단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하다라는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무엇과 합성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엇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한 분으로 부족하니까 뭔가 거기에 끼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때 그 재료 하나로 충분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짭다 혹은 싱겁다라고 할 때 뭐 소금을 친다든지 물을 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처럼 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다든지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그 한 분 하나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단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일성은 빼놓고 자존성, 그 다음에 불변성, 무한성 이 세 가지 속성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용전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만약에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불변하시기는 한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역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모든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다소간 있는 공유적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높고 영원하신 분이시긴 한데 참으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분이 만약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우리보다 높이 계신 초월에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처럼 천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지식 혹은 지혜 혹은 뭐 선, 사랑, 자비, 거룩함, 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이처럼 뭐 영원성, 무한성, 또 긍휼, 자비, 거룩, 신실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일성, 단순성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담아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담아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분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쭉 뭐 공유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팅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는 됩니다. 신의 속성들은 서로 또는 본질과 구별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구별된다.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구별된다. 본질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데 우리 사유, 즉 우리 생각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그렇게 이렇게 구분시키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학습하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결론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어떤 실력에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와 시간의 그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안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직관적으로 한눈에 모든 역사를 꿰뚫어 통찰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사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그저 저마다 찍어놓은 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뭔가면 지식의 포괄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아시면서도 매우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로연에 팔리는 것을 안다고 말씀했지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면서도 매우 또 좁고 깊고 세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현재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제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과 존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을 구분할 때 앞서 제가 예를 든 바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세 시제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를 한번 집어보세요. 지금이 현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현재는 어떻게 되어버려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는 부르는 순간을 꼭 집어 가리켜도 그 말을 제가 꺼내자마자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처럼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두 번째로 지식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률가들 중에 법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법전을 다 외우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잘 조합하고 활용해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식에도 무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 설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운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먼저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우리가 손바닥 하나만 들여다봐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의사들이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한 목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따라갔는데요. 어디 따라갔냐면 여기 화정에 있는 그 명지대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현철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특별히 그 발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지금 그 국가대표 선수 그 주치의는 아니고 하여튼 그 발 전문으로 보는 그런 닥터로 따라갔던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수술을 잘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형외과라고 해도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 과정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허리 보는 사람, 목 보는 사람, 팔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 다리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 다 달라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의 기관만 우리가 관찰해도 얼마나 오묘한지요. 그런데 참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사시사철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에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그 악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진실입니다. 진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적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에 있어서도 참되시고 또 그의 계시도 참되시고 또 우리들 즉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참되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분이 아무리 무한하고 그분이 아무리 불변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거짓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분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진실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무한하진 않아요. 물론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어때요? 아주 거짓됩니다. 그렇죠? 질투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면서 그분은 진실한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지요. 때로는 그렇지요. 아무리 약속을 능력이 모자라서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했던 은밀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까먹고 넘어가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은밀한 선과 은밀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거룩함의 속성을 이해할 때 보편적으로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거룩한 삶을 산다 라고 말할 때 윤리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함의 개념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은 도덕윤리적인 수준의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이것과 저것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제도나 그 다음에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보세요.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할 때 왜 거룩한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역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거룩함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의 흔적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그분이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무한하시는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단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처럼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옆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 수준과 비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뭣도 모르니까 대통령 앞에 막 나아가고 공중 앞에 그냥 막 나아가는 것이지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참으로 알면 거기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참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입술만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결국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이야기요. 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다 자신과 똑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죄 많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은 우리가 볼 때는 걸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이 고기가 잡혔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결국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받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도 일곱 금초대사의 거닐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마치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결국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 우리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해할 때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떤 장소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느냐? 갈보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아 죽여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자체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에 보면 그 발람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발람의 교율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이 모압인과 행음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했어? 창으로 전부 다 찔러 죽이도록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처참한 이런 심판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온 백성들이 원망할 때 온역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나타난 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라는 성품을 이해할 때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 자체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이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속성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그 보호하시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행사하는 것이 의,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뇌물을 받거나 압력을 받아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박을 해도 때로는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압력과 협박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처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심판과 진노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로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일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죄에 대한 진노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죄에 대한 진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도 똑같은 동일한 특성,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의하면 그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 정죄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죄사함의 길도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진노로도 나타나지만 죄 용서함으로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흔히 의의하면 그저 냉정하고 철저하게 어떤 원리 원칙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의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만이 공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마태복음 1장 성탄절 때 강의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지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율법에 의해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려왔지만 또 동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진노, 심판, 냉정함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자비와 긍휼의 속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우리 성격 자체도 우리 성품도 우리가 잘못 이해한 성품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공의로우시다고 하면 왜 세상은 불의한가 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의로우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리고 힘들고 병이 걸리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저 친척은 저렇게 잘 살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렇게 놓아두고 보십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그를 치시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공의가 이 세상 안에서 실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면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의를 행한 사람은 의를 행한 대로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를 행한 대로 다 그렇게 보응을 다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 저편에서 온전히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갖는 믿음의 내용은 지금 불의한 상황에서도 너도 불의하냐? 너는 불의하냐? 나는 의롭다. 그런데 너는 불의한데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어려움을 겪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불의하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 사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현재 부조리함 때문에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기자도 잘 이야기하지요. 절대로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참된 보응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을 때 잘 죽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잘 죽는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들이 더 어렵게 죽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의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에 또 하나는 선하심 혹은 뭐 인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다정하게 다루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다루시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1차적으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지요. 근데 좋았다라는 말이 선했다는 뜻입니다. 굿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냥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 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혜로 나타났지요. 일반 은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립니까? 기독교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늘 그냥 농작물을 잘 되게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모슬렘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삼킴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아 언약 이후로 사실은 이 노아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슨 홍수나 이런 것으로 인생들을 실제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해야 될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특별 은혜죠. 죄인들을 향한 죄사함 은혜, 구원의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고 마땅히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조차 아합조차 회개할 때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는 이런 면에서 악인들의 계속적인 불순종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당장 심판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이해할 때도 때로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에 대해서 저처럼 오래 참으시는가 이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지요. 저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려서 좀 본때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수십 년 동안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분이 암에서 나와서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싶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그냥 죽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매우 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해할 때 저 악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오래 참으시는가라고 답답해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벌써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죽었든지 뭐 어떻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도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하나로만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 어느 한 특성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은 공의의 방식으로 대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자비의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공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자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방식으로만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고 면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대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는 우리 사람들처럼 위선적이거나 거짓되지도 않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을 보시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유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불변하시는 인자와 궁율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관용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죄를 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일과 인자는 불의를 용납하는 궁일과 인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해놓고 이어서 말하기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죄인을 결코 그냥 죄 없다, 그냥 내가 눈 감고 한번 이번에는 넘어가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정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없이 죄가 용납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죄에 대한 심판과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코 둘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인간의 이해 한계 때문에 공적 속성, 비공적 속성 이것저것 여러 개 나열해서 인간의 사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실상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로서 매우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는 하면서도 공의를 행치 않는 분이라고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 문이시면서 또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해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공의를 베풀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한 가지 속성만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속성을 이해할 때 다른 여러 속성과 관계해서 그 한 가지 속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속성을 이해하는 이해가 올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직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아서 때로 이론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의의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그럴 때 되게 약간의 이런 의견이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이해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 방식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깊이 나아가서 참으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서 참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